높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이 아침도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기뻐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오니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주님 사모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을 깨워주신 주님, 우리의 영혼도 깨워주옵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이지만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상하고 연약한 우리 심정에 만력과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나의 모든 욕심과 정력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비추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새벽 제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CGN TV와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한 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멘. 이상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사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주시고 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는 장면이 있었고 오늘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강제 연행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잡아 끌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잡아 끌고. 그래서 예수님을 겁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는 장면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다니셔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컨디션과 베드로의 컨디션이 완전히 상반되는 그 강렬하게 대조가 되는 것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히 자유가 없는 상태이고 베드로는 위태위태하지만 그러나 자유가 있는 상태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주를 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다. 예, 그 영어 표현에서는 follow at a distance,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우리가 보통 제자를 표현할 때 이제 follower, disciple 뭐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따라가는 자, 뭐 추종자 이런 표현이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도 으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형으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이 그 자세, 그 거리, 이 장면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가? 대조 본문을 보면 제자 요한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죠. 요한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 부모님, 그 집안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서로 교분이 있어서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요한이 들어가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55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밤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 뭐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죠. 이 시간이 어느 때쯤 됐는가?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밤을 넘어서 이게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가 자정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 이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오고 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시편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때가 자정쯤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또 한참을 잤었죠. 그러다가 이제 가룟 유다의 무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때가 뭐 이미 12시가 넘어서 새벽 1, 2시 갔겠죠. 그리고 끌려가셔서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신문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세 번 부인을 했던 것이죠. 그 새벽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 늘 담대하던 늘 강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그 추위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의 부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5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 자, 우리가 베드로의 세 번 부인, 3세 번이라는 것은 우리식 표현으로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또 성경적 개념에도 세 번은 완전수이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세 번을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의지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한 내용이 무엇인가? 57절에 보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그 NIV 성경에는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제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초창기부터 이미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거부하고 부인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사복음서의 이제 공간복음서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 외 일반 백성들은 상당히 그래도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초창기부터 상당히 예수님의 티칭도 그렇고 그 유대주의 유대인들 군중 자체가 예수님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왜 나를 쫓아오느냐, 너희가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다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긴데 그 끝부분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다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열두 제자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했던 것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개바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반석과 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는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했어요. 충격적인 첫마디입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난 아니란 말이요. 나는 아니다가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I am not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두 번째가 무너졌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정,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제자로 선택받아서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누가 주님의 제자이겠어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그것이 뭐 구두로 부정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삶으로 부정을 하는 것이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내 존재의 기준점이 되시고 출발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부인했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 글쎄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적인 인본주의가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이고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인간 인본주의라는 것은 신을 부정하면서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의 최근 강력한 경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휴머니즘,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휴머니티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가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 존재를,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해주신 신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겠다. 그건 사상누각이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고 허공에다가 뭔가를 실체를 만들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자기 존재를 부인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뭐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 신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사상누각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자라는 그라운드가 없이 그 위에 뭐를 세우겠어요?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상대성 위에다가 인생을 세우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인생에 집을 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주 기초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와르르 무너진 사건이죠. 자, 세 번째 부인 59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미 사실 그의 삶의 기초가 다 무너진 것이고요. 세 번째는 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그 세 번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그거 밝혔겠어요? 그의 억양에서 알아봤던 것이죠. 다른 대조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억양을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당신도 한패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게 맞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써 있는데 그 누가는 바울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죠. 이제 베드로하고도 아는 사이이긴 했지만 그렇게 뭐 친밀한 사이까지는 아니었죠. 마가가 베드로의 동역자이고 아들 같은 역할을 했고 누가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다녔죠.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베드로의 좀 이 세 번째 부인에 대해서 약간 마일드하게 조금 그의 안 좋은 점을 조금 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의 아들 역할을 했던 마가는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워낙에 솔직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뭐 대사도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으니까 누가가 조심을 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들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은 아주 리얼한 얘기였어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71절인데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세 번째가 그가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럼 그의 저주가 자신을 향한 저주인가 예수를 향한 저주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가 저주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게 사실일 수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뭐 자신에게 저주를 했든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했든 아주 그냥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이 세 번의 거짓말로 베드로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은 건졌을지 모르지만 자기 존재 의미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부정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분에게 자기 전 인생을 던졌는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생명만 이 목숨만 건졌다고 해서 여러분 목숨을 건졌어. 내가 목숨이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존재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밤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며 그 신문의 자리에서 버티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원래는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그러면 사실 그 거친 갈릴리의 뱃사람, 이 상남자, 보스기질, 의리가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질 수가, 어떻게 그가 신의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의리를 저버릴 수가. 그리고 그 무리에서 가장 선두에 있었던 제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먼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통곡을 했다는 것은 주님께 죄송한 것도 있지만 자기 절망이에요. 자기가 가장 혐오하는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 본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있냐. 늘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저런 부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자기 신뢰가 다 무너지는. 그래서 그가 이제 통곡을 그 새벽에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그 이재훈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면 안 돼요. 절망을 해야 됩니다. 실망을 하는 수준이면 다시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의지로 노력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해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깊이 절망하고 아 나는 정말 무가치하고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그 깊은 수렁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그를 다시 데려가실 때 보면 이 세 번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회복이 안 된 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절망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뭔가요? 자기 절망이라는 건 기대했던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자기 신뢰,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선택했는데 이 정도는 가겠지. 아니요. 철저하게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으로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에 이게 following at a distance, 멀찍이서 따라가는. 여러분과 주님의 거리는 실제로 측량하면 어느 정도 거리이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살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그냥 예수님 딱 팔짱을 끼고 거리가 없이 완전히 밀착해서 가는 사람이 있겠고요. 1m, 10m, 100m, 1km, 10km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예수님 가고 계신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리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때로는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실 따라갈 아무런 기력도 없고 아무런 인격적인 온전함이 없는 우리를 그냥 주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받아주셔서 가는 것입니다. 예,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컨디션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 겉으로 표면 구조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유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의연하시고 떳떳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뒤돌아서 그를 바라보시는 이 장면, 세 번 부인했을 때 그를 바라보시잖아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원망도 아니고 너희 나쁜 녀석, 이런 정죄도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도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너가 깊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겠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너를 다시 건져낼 거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나 그 베드로를 향한 끝까지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유한데 자유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유한데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압박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꽁꽁 매여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도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인정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인생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같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는 순간 자기들의 존재도 부정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도 부정되고 그리고는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인적인 영혼육의 구원이고 전 존재의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유의지의 구원이에요. 자유의지의 구원. 제가 의지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세 번에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과 압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상황에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세 번의 광야 유혹에서 다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건강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사실 죄에 끊임없이 말려 들어가는 것은 이 자유의지의 회복과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지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거룩한 의지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압박의 상황에서도 유혹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의지를 왜곡하고 타락시켜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손은 내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와 같은 모습, 나의 모습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헌신하였다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 인간적으로 나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들, 그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 주님, 내가 주님께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만이 나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십수년을 수십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한 분을 소망하고 주님 한 분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나 자신에게 의지하고 나 자신을 기대하고 나 자신을 신뢰했던 마음들, 베드로처럼 여지없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다시 천상의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종교적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아멘. 세 번의 깊은 절망에서 세 번의 주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평생 목숨을 걸고 헌신한 그 베드로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나의 영혼에도 임하늘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전쟁의 포화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